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의 교회 그 세 번째 시간 성도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글의 한 단락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는데 원어는 영어였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타서 희석시키지 않고 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 또는 박해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신도들은 이런 고난들이 마침내 찬송과 영광과 영예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터키 사람이고요,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커람 코치라는 목사님입니다. 터키의 인구는 8천만인데요 80밀리언인데 그 중에 모슬렘이 7,500만입니다 이와 반대로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3,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0.01%의 절반도 못 미쳐요. 0을 많이 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0.01%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가 터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커람 코치라는 목사님인데 모든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목회자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납치되어 고문에 처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타서 희석시키지 않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종교적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 코치 목사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박해를 크고 작은 경우에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받드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불법 행위인 양 기독교인들을 대하고 핍박을 가하려는 세력은 더 커지면 커지고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박해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6월달을 맞아서 우리는 이 4주간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 세상에서 체험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목적을 통해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인생의 고된 과정을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난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생 중에 우리가 체험하는 고난에 대한 묵상은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묵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묵상입니다. 인생의 고생스러움, 고난스러운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유일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 또한 유일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바른 개념 또한 성경 밖에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유일하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오늘 고난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자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한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한 달 전에 결혼에 대해 묵상했었던 성경 말씀도 베드로 전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에 그 내용을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3장을 묵상을 했었죠. 그때에도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베드로 전서는 제가 설교를 시작했던 그 글을 쓰셨던 캐람 코치 목사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물론 지중해 연안과 유럽 쪽으로도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종교적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동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를 전해주시고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어떤 박해에도 우리에게서 아사갈 수 없는 것을 강력하게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핍박도 이것을 아사갈 수 없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을 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특권을 집중 조명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어떠한 박해가 아사갈 수 없습니다. 2장 중반서부터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조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나와 동일한 믿음의 커뮤니티가 있고 어떠한 박해도 이러한 커뮤니티를 아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가해지면 교회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언더그라운드,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요.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과 신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또 마지막 격려의 말씀 그리고 그 작별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간에서 2장과 3장과 4장을 보면 거기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가 모든 말씀을 연결하는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주제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와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집중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을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곧 고난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남은 시간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난주 주보에 실렸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바뀐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의 소위 가제, 임시 타이틀은 성도와 박해였습니다. 성도와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문을 공부를 하던 중에 성도와 고난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박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박해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집중하신 교회의 고난은 박해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박해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교회의 현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체험하는 고난은 박해뿐만이 아니죠. 박해에 국한된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가리킨 단어 중에 파스코우라는 이 동사가 사용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체험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연구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파스코우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23번 나오는데 절반이 넘는 12번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옵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고난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체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신 그 마지막 길에서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시작한 그 마지막 주간을 아예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그때 심한 순환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체험하신 고난은 그 마지막 한 주간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체험하신 고난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시고 아기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영원하시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주님께 고난을 초래하는 변화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후에 주님은 성장의 고통들을 감당하시고 또 가나안 나사렛 사람으로 가난이 가져오는 죄송합니다. 가난한 나사렛 사람으로 가난이 가져오는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셨어야 합니다. 또 주님은 피곤함을, 목마름을, 허기짐을 호소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처럼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무게를 아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실제로 죄를 단 한 번도 범하지 않으신 상태로 죄를 범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인간의 고난을 체험하신 것입니까? 우리 가끔 노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노숙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올해 초에 바울의 찬송가라고 해서 바울이 노래했던 찬송가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 2장으로 같이 가셔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바울의 찬송가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 죽음마저도 그것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와 죄의 유혹을 비롯해서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의 순종하시는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한두 번 순종하고 한두 번 순종하는 것도 부족한 순종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작고 큰 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 완전히 기쁨이 되어드립니다. 인간으로서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요. 모든 율법의 본질, 그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본질을 따라서 나가시고요. 단 한순간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세요. 자기를 바침으로써, 자기 몸과 생명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장성할 때까지 30여 년을 사시고 죄를 단 한 번도 범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으로 남아주셨던 것입니다. 의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유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난을 체험하셔야 했고요.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같은 인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그 찬송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속에 가져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박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해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때만큼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또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버림을 받으시고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참 믿음에 대한 바른 증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고 박해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바르게 사시다가 박해를 당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의인이 미움을 받은 것이고 버림을 당한 것이죠. 사람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때 그 미움을 받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핍박의 현장에서 박해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로 돌아가서 2장으로 가서 21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모본이 되어주시고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표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 제가 읽었던 다시 읽었던 13절을 포함해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또는 치욕을 입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18절은 잠언서 3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17절과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불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뒤집으면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순종한다.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색해요. 복음을 순종한다. Obey the gospel of God.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이 점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복음에 대한 순종이 시작합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제가 빌린 표현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표현이기도 한데 로자리아 버터필드 박사께서 회개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The repentance is to admit that God was right all along.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내 옳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하죠. 복음의 순종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또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그래 주님 믿을게 예수 믿을게 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느끼면서 내가 깨우치면서 그분을 필요로 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순종하는 삶이죠. 또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앞세워서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누구의 의로움, 누구의 정답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내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이것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나의 롤모델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된 결정들과 의로운 모습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들이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앞세워서 기억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앞세워서 기억해야 되는 의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분의 철저한 의로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생각을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이웃사람의 불의가 드러났을 때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났을 때 그 잘못된 문제 한 가지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아는데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제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가 누가 제 차를 추월해서 앞에 착 들어가면 화가 버럭 납니다. 때로는 화를 표현한 때가 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 계신 분. 예, 그 버럭 나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불의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날 때 복음적으로 이 상황을 보자면 복음에 순종하자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길만을 생각하는 저런 모습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여기서 생각이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에 내가 공감을 하기 시작하죠. 어?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묵상이 연결이 됩니다. 복음에 순종을 한다는 것,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보다 의롭다는 생각을 접게 되고요. 그가 나와 같이 불의한 사람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세워 기억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문제는 그분이 저의 주님이 되셔야 돼. 나의 문제, 그의 문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 내가 복음을 순종하고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신 복음의 순종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나의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두 팔로 안을 그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순종하는 삶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고요.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순종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고난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 12절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시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금속물을 불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 속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영어로 하면 refining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두 번역이 똑같이 옳아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도 맞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그 단어 자체는 시련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이라는 번역도 그 틀리지 않은 이유가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고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그 시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시험의 시련의 의미가 연단의 의미가 죄송합니다.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금은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이 되지만 불은 결국 없어진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 이 모든 세계, 이 지상 모든 세계와 조직의 그 기초 자체가 불에 녹아 없어질 때 금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7절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그분의 환영을 그분의 맞이하심을 받을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 연단, 그 연단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양쪽 표현이 맞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물을 불에 넣어서 그 속에 섞여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고난이 연단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의로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은 다양하지요.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또 생계를 해결해 나가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정신적인 어려움도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차라리 육체적으로 벌을 받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바른 개념을 찾아가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에 대한 그 정답이 우리 심령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심령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왜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는 시련을 주시는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그 타인을 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복음적인 답을 구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련 속에서 그런 답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적으로 대할 것인가? 주님을, 내 자신을, 그리고 저 가해자를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3, 4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왜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만 하는지, 왜 그가 저지른 일을 없던 것처럼 여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요. 반복적인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반은 너무 분명해요.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에게서 그런 용서를 받았고 그런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이 아니라 770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그렇게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사야서 43장 25절처럼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의 의미가 너의 죄를, 너의 범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해를 가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저지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라는 것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막중한데,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그걸 없었던 것처럼 할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R.C. Sproul 박사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다. 갑자기 앰니지아에 걸려가지고 너 그런 일이 있었니?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억상실증에 걸리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 용서받은 그 죄를 나중에라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를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지옥불에 위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지옥불의 진노를 우리에게 붙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나중에 끄집어내서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변화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기억하고 그 죄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과 직결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한 일, 남에게 해를 끼쳤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내가 입혔던 피해의 그 무게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피해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무게를 기억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를 반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저지른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기쁨 속에서 나도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이제 move on.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상관없이 잊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의 죄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다만 그와 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이웃의 손을 내미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단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맡길 수 없어요. 그 어떤 범한 어떤 죄가 있다면 똑같은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주일학교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형제여 자매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기를 그치지 않는 용서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행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또는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너의 영혼을 믿어오신 믿어도 되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분에게 너의 삶을 의탁하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가해자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건 선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대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아까 읽었던 2장 21절의 바탕이 되는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해야죠. 잘못을 범함으로써 치러야 되는 대가. 이걸 우리가 피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가를 거두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또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으로 그 일을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반응이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을 더욱 악하게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삶과 사회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정의에 대해서 포기하고 단념해버리는 그런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악한 영향 속에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실망의 반복 속에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각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언제나 음모론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음모를 했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속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잘못 없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수와 보복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대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저는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틀란타 조지아의 코너스톤 교회라는 그 교회에 시무하시는 존 어누첵과, 이분이 나이지리아 분인데 그 라스네임이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어누첵과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묵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의 부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고통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고통의 부재에서 오지 않고 심지어 고통에 대한 답을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옵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언제나 누구로부터 오지 왜라는 질문의 답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앞세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위대한 위로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의롭고 선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고 해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주여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선행으로 대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들이 마침내 찬송과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올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 또 성도들로서 저희의 이 세상 삶이 여러 가지 고되고 특히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저희들이 증거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지만 주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고난에 대한 이유들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대가를 짊어지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들을 저희가 고난을 통해서 잠시나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증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적으로 대응해서 하나님을, 내 자신을, 주위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악을 선으로 갚는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극심한 고난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련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계시다는 이 사실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놓고도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짐작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